출애굽기 50번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에 관한 인식안으로 인도됨. 많은 기도와 함께 영안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그로 인해 이 책의 영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함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와 19장부터 40장까지의 주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 육신을 이긴 승리를 보고 18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묘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백성이 왕국 안으로 인도된 후 그들은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출애굽기의 둘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의 중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관한 인식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용어를 쓴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처음 18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되었지만 아직 그러한 교통 안으로는 인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9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들은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접촉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봅니다.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을 섬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5장 1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에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5장 3절에 의하면 백성들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주님께 희생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그분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분께 드린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18장 끝에 이르도록 우리는 여전히 예배나 희생이나 절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체험과 누림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분을 섬기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구속과 구원을 체험하였음을 보았습니다. 15장, 16장, 17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백성들은 엘림에서 물샘 열둘과 종려 70줄을 누렸으며 만나와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위치로 인도되었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18장이 왕국의 그림이요 예표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장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빛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역 초기 시절에 나는 출애굽기 19장에 관하여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소극적인 항목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소극적인 항목들을 떠나 적극적인 항목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인상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 교사들은 율법이 선하고 좋지만 우리가 육신적이며 율법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 장들의 소극적인 방면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는 까닭에 출애굽기 19장은 사실 매우 적극적인 장입니다. 애굽과 시내산 사이의 거리는 약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장 27절은 아론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의 형 모세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사흘 만에 여행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즉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체험상 우리 대부분은 순회하고 여행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립니다. 비록 우리의 여행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분과의 교통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시는 매우 귀한 점을 봅니다. 그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전파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산 위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중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순히 인쇄된 문자에 따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책의 모든 장들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모든 항목이 그림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이고 바로는 사탄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 홍해를 건너는 것, 만나,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 아말렉이 모두 그림입니다. 더욱이 18장에 있는 시보라와 이드로와 두령들은 왕국과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이제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의 교통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여기서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에 대한 인식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됩니다. 이 장에 제시된 묘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땅 위에 산 꼭대기에 계시며 백성들은 그 산 주변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함.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1장부터 1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육신을 정복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과 누림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이스라엘 자손의 체험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립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십니다. 이러한 신성한 공급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육신을 정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도록 장비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고 말함으로 자신을 변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러한 변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산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님은 약하시지 않다. 나는 나를 위해 중재하시는 하늘의 그리스도이신 모세를 소유하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인 여호수아를 소유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작용하는 십자가를 지닌 생명주는 영을 소유합니다. 일단 육신이 죽인 바 되면 우리는 즉시 왕국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출애굽기는 확실히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 책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됨.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시내 산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더불어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상과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식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집회 가운데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위 많은 종교적인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은 어떠한 누림입니까? 거듭되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의 이상, 특히 그분의 거처에 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산,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종종 산으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계시는 동안 천국 헌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도 산 위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변형의 산에 있던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보기 위해 높은 산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를 거쳐 여행해야 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분의 임재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의 이상을 봅니다. 성화를 통하여 우리는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라고 말합니다. 14절과 22절 또한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산 주변에 모였을 때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었으며 절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있었으며 분별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집회 가운데 함께 모일 때 우리도 또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 된 백성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부활 안에서 출애굽기 19장 11절은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둘째 날이나 넷째 날을 말하지 않고 셋째 날을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옛것이 지나가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와 상황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백성은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령 그렇게 예비하는 날 동안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었다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였을 것입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무익한 대화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주여, 당신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제게 보여주소서. 저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데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 안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한 가지 한 가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판단과 한담이나 불평에 빠지는 대신 당신은 부활 안에 있을 때까지 옛것이 사라지고 당신이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에 있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된 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안으로 인도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안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무지합니다. 우리는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의 집도 모릅니다. 우리는 재단과 등대와 진설병의 상이나 법궤를 알지 못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계시된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묘사한 것과 일치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입장이나 교회의 내용이나 교회의 기능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기 전에 바깥들이나 성소나 지성소에 대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들은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분명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20장에 이를 때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와 묘사임을 볼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의 공급을 누리고 아말렉을 패배시켰으며 왕국 안으로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암.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릅니다. 19장 4절에서 주님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로 받쳐질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공급을 체험하는 것은 모두 커다란 독수리 날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구원받은 후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당신을 나르셨다는 인식 없이 지내왔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쳐져 왔고 이 은혜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며 그 후에는 독수리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해온 나의 세월들을 회상해 볼 때 나는 감사로 충만됩니다. 50여 년 동안 나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세월 동안 나는 커다란 독수리 날개로 떠받쳐져 왔습니다. 일어난 많은 일들은 전혀 나의 기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그분의 방법대로 성취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항상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나는 결코 이 나라에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오늘 여기에 있으리라고 꿈꾼 적이 있습니까?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가 없고 무한한 긍휼일세. 오 내 하나님, 그 긍휼하심이 나를 아네. 커다란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쳐지는 것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강한 두 날개가 우리를 애굽에서 업어 광야를 거쳐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압니다. 그분의 교통 안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알고 우리가 모든 것에 그 은혜를 입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떠받쳐져 왔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주님, 당신을 살도록 또 다른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당신 자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은혜의 분깃을 제게 주소서. 제가 당신을 살고 당신과 한 영인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 제게 은혜를 허락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암.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것에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시며 그분이 거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였었으므로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거룩하였으므로 지경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지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그 경계를 지날 특권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은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백성들은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 말씀을 단순한 교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체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당신이 먼저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 그분께 감사함을 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거룩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과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제시하는 까닭에 나는 이 장을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 장이 기록하는 것이 나의 체험과 일치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 후 나는 거룩함과 성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성화는 거룩함의 체험적인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지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할 때마다 그분의 거룩함의 지경을 범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보물이 됨.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보물이 됩니다. 5절의 히브리어 표현은 이중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유와 고유한 보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매우 귀한 반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의 개인적인 소유이고 또한 그녀의 고유한 보물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될 때 그들은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와 고유한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 있다니. 우리는 그분에게 매우 귀하고 보배롭게 되어서 그분의 고유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친밀한 애정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그분에게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친밀한 애정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고유한 보석과 개인적인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귀하며 보배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그러한 보물과 소유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됨. 19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것에 관하여 구약에 묘사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십니다. 이것은 상호 누림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구약시대에 존재할 수 있었다면 더욱더 그것은 신약시대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묘사된 것은 단지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 실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고 또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제사장들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됨. 결국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상호 누림은 그들을 그분 자신께로 분별시킵니다. 어떤 것도 이 상호 누림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별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고유한 보물로 누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자신께로 절대적으로 분별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귀한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레와 구름과 연기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우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레와 구름과 연기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로 귀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대하여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여야 합니까?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19장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보물이 되어 하나님의 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누리고 그분께로 분별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실제, 그 성취를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더욱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